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 내 에너지 기관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젯밤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리 기관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반복하기 위해 병력과 수단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에너지 기관 시설에 공격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날 러시아가 임명한 키릴 스트레모우소프 헤르손주 군민합동위 부위원장을 인용해 러시아가 장악한 카우카 댐이 우크라이나의 포격으로 손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산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에서 발사된 로켓이 댐의 관문을 공격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러시아가 카우카 댐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드니프로강에 있는 카우카 댐은 1900만 제곱미터의 물을 담고 있는 수력발전용 댐으로 우크라이나 남부에 물을 대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가 어제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오늘 발표를 통해 어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49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지난 5일 4,420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을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0월 이후 중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하면서 하이난성 중부에서 남부 광둥성까지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특히 하이난성 정저우시의 휴대전화 제조공장 폭스콘 노동자들은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당국의 봉쇄 조치가 강화되자 고향 등으로의 이탈을 시도했었습니다. 중국 국가질병통제국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제로 코로나 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방역을 정밀화, 과학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NBC 방송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을 선호한 반면 47%는 공화당을 지지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48%가 공화당을, 47%가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난달의 조사 결과가 역전된 것이라고 NBC는 밝혔습니다. 응답자들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23%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답했고, 이어 일자리와 경제 20%, 생계비용 17% 순이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44%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53%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8%, 공화당이 50%의 지지를 받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32%가 낙태를 투표의 가장 큰 고려 요인이라고 밝힌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32%는 경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차관들과 북핵 수석 대표들이 어제와 오늘 각각 3자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전화통화해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석대표들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침묵이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차관이 3자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와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세 사람이 최근 한국 해안 인근에 떨어진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수많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차관들은 특히 북한의 도발은 고립을 심화시키고 미한동맹과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셔먼 부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인도의 개선문으로 알려진 인도문을 배경으로 몇몇 인도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뉴욕타임스 인터넷 신문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기 오염 때문에 도시 전체가 뿌옇게 보입니다. 지난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450만 명이 대기오염에 장기간 노출돼서 사망했고 인도에서만 167만 명이 숨졌다고 의학저널 랜싯이 밝혔는데요. 지난주 인도 수도 뉴델리의 대기오염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안전기준치보다 30배를 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델리의 초등학교가 임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또 여러 학교가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고 정부는 시민들에게 재택근무를 권했습니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인도의 16개 도시의 공기가 매우 나쁨 상태이고 다른 14개 도시의 공기는 심각 수준이었는데요. 현재 인도 북부의 대기 오염 문제는 2024년 총선을 앞둔 일부 정치인들에게 뜨거운 현안이 될 만큼 시급한 사안입니다. 자, 대기 오염은 일반적으로 석탄, 휘발유, 목재, 화학물질 등을 태울 때 만들어지는 작은 입자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이들 물질은 폐와 혈류에 침투해서 천식 등 기타 폐질환을 악화시키는가 하면 뇌졸중과 심장마비 및 기타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오늘 중간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All About 중간선거 보내드리고요. 빠르게 변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드리는 주간 프로그램 헬로우 서울에서는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중요성이 강조되는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10월 7일 월요일 아침 9시가 조금 지난 이곳 워싱턴의 기온은 영상 19도, 구름 조금 끼었고요.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동이 하루 지난 11월 8일 화요일 북한은 함경도 내륙과 삼지연은 오전까지 구름 많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종인 맑은 날씨입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9도에서 7도 사이, 낮에는 6도에서 1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최저기온, 최고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2도 사이, 개성은 6도에서 16도, 함흥은 2도에서 16도, 원산 5도에서 17도 사이, 청진은 아침 3도, 낮에는 13도, 예산 지역은 아침 6도, 낮에는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와 남부 헤르손 등 주요 도시에서 러시아의 공습에 따른 단전, 단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예상을 깨고 둘 다 수축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과거 노예 제도에 관여했던 사실을 사과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 회사인 우크레네르고가 7일 성명을 내고 이 수도 크유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더 많은 정전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달 10일부터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곳곳에 전력, 수도 등 기관 시설을 집중 공격해 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도 크이 같은 경우는 약 300만 명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이 전력망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관 시설의 약 40%가 훼손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레네르고 측은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는 고전압 인프라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정전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지역이 그렇습니까?
네, 수도 크이오, 체르느히오, 체르카시, 지토미르, 수미, 하르키오, 폴타바 지역이고요.
네.
예,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적용된다고 우크레네르고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 정도로 제한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오 시장은 6일 그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전기와 수도가 완전히 끊기는 상황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클리치코 시장은 6일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적들도 전기, 난방, 물 공급을 끊으려고 모든 걸 다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한편 AP통신은 전쟁 발발 후에 크이우를 떠났던 시민들 가운데 약 100만 명이 돌아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들은 도시를 재건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직업을 갖지 못한 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네. 보도했습니다.
자, 남부 헤르손의 상황도 볼까요?
네, 지난 8월 말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헤르손 지역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예.
네, 헤르손 지역은 6일 정전 사태에 이어서 물 공급까지 끊어졌습니다.
왜 물까지 끊어진 겁니까?
네, 러시아가 임명한 현지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사보타주, 비밀 파괴 공작으로 이 고압 전력선 3개가 훼손되면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요.
네.
네, 또 헤르손에는 이 카오카 수력 발전소 댐이 있는데요. 친러 헤르손 행정 당국은 같은 날 우크라이나군이 이 댐을 포격해서 댐에 간문이 손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가 큰가요?
네, 헤르손 친러 정부는 전력의 경우 에너지 전문가들이 바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또 댐의 간문 손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언론은 헤르손 현지 정보당국의 말을 인용해서 만일 우크라이나군이 추가 공격을 하게 되면 댐 하류 쪽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피격된 댐이 우크라이나의 뭐 또 다른 핵심 기반 시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카오카 댐은 북크름 운하 그리고 드니프로 크리비리우 운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남부에 물을 대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수력 발전 시설도 있는 다목적 댐인데요. 이 헤르손 일대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름반도에도 이 댐의 물이 식수로 공급됩니다.
예. 자, 헤르손 친러 당국이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라고 추적하는 어떤 근거는 제시를 했습니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키릴 스트레모소프 헤르손주 부수반은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이 하이마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고 그 가운데 한 발이 간문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또 카오카 수력 발전소 댐 하류 5km 지점에 있는 노바야 카오카에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댐을 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주장인데요. 그럼 우크라이나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러시아가 댐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이 댐에 지뢰를 매설해서 위장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약 1,8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 이 댐이 폭파되면 80개 이상의 주변 마을에 홍수가 발생하고 수십만 명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남쪽으로 물 공급이 끊어지면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의 10월 무역 현황이 공개됐죠.
네, 중국 해관 총서가 7일 중국의 지난달 무역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먼저 수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10월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3% 감소해서 약 2,98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월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지난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인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이 중국의 10월 수출 증가율을 4.3%로 전망했었습니다.
이 중국의 수출이 최근에 꾸준하게 이렇게 회복세를 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상하이 봉쇄 등의 여파로 지난 4월에는 3.9%로 급락했는데요.
네.
하지만 5월에는 16.9%, 6월에는 17.9%, 7월에는 18%로 회복했습니다. 예. 네, 그러다가 다시 8월에 7.1%, 9월에는 5.7%로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급기야 10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네, 자 국가별 수출 실적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10월 대미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6% 하락하면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단일 국가로서는 여전히 중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지난달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도 9%로 줄었습니다. 반면 지역 공동체로서는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3%나 증가했고요. 러시아에 대한 수출도 34.6%나 늘었습니다.
아,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네요. 네. 자, 수입 현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중국은 수출과 더불어서 이 수입 규모도 크게 축소했습니다.
네.
네, 10월 중국의 수입은 지난달 같은 달 대비 0.7% 감소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네,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엄격한 방역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시장이 침체한 데 따른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중국의 석탄 수입이 줄어든 건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통상 석탄이라고 하면 겨울철 맞으면서 비축분을 더 늘리는 그런 품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은 특히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난달 중국의 석탄 수입은 약 2,910만 톤으로 9월에 3,300여만 톤보다 줄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산업 분야의 석탄 소비 증가 신호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엄격한 방역 조처 취하고 있는 게 지금 2년이 넘었죠.
네, 맞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12월에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3년 가까이 고강도의 방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인민의 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경제 또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거라는 신호도 있긴 하지만 중대한 변화는 내년에나 일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영국의 무역장관이 타이완에 간다는 소식이 있습니까?
네, 그레그 헨즈 영국 국제통상부 무역담당 부장관이 7일과 8일 이틀 일정으로 타이완을 방문해서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회담합니다.
네. 네,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영국의 고위관리가 이렇게 타이완을 방문하는 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인데요.
네.
네, 헨즈 부장관은 7일 성명에서 타이완 방문은 영국과 타이완 무역관계를 강화하려는 영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은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타이완과 어떠한 공식적인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옛날에 이 노예 제도에 관여한 것을 사과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왔군요.
네, 프랑크 비어빈드 네덜란드 법적 보호부 장관은 식민지 시대에 존재한 노예 제도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행한 역할에 대해서 오는 12월에 사과할 거라고 벨기에 RTL 방송 보도가 맞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AMP통신은 비어비드 장관이 최근 헤이그에서 기자들에게 이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면서 정부는 공유할 미래로 가는 페이지를 열고 여러분도 함께할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네덜란드 정부가 후속 조처로 관련 사업에 거액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네덜란드 정부가 과거에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시행된 노예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사과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네, 2020년에 미국에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 숨진 사건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문제를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는데요. 그러자 네덜란드 정부도 독립적인 위원회를 꾸려서 자국 내 인종차별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존재했던 노예 무역이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였음을 인정하면서 여기에 관여했던 걸 사과하라고 지난해 정부에 권고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결정이 그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역사는 되돌릴 수 없다면서 하지만 그 영향을 지금까지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불의를 최대한 고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가 자신이 역사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네덜란드 정부가 이번에 입장을 바꾼 셈인데요. 네덜란드가 과거 이렇게 노예 제도를 직접 운용을 한 겁니까?
네, 본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금지했는데요.
예.
네, 하지만 수리남 같은 식민지에서는 1863년에나 가서야 이 노예 제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노예 제도를 없앤 나라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더 논란이 된 건 네덜란드가 당시 대서양 노예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이라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대서양 건너서 이 미주 대륙에 팔아넘긴 그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정부가 세운 서인도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의 아프리카 가나에 많은 요새를 두고 노예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예.
네, 이 노예 무역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네덜란드가 역사상 처음 유럽 강국으로 떠오르던 시기에 정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데요. 역사학자들은 네덜란드 무역업자들이 노예 약 50만 명 이상을 대부분 브라질이나 카리브해 지역으로 보낸 걸로 추산합니다.
자, 네덜란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후속 조처를 거액을 출연한다고 했죠?
네. RTL 방송 보도로는 이 네덜란드 정부가 노예 제도에 관여한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목표를 가진 기금에 약 2억 달러를 그리고 노예 박물관 개관에 약 2,700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네, 하지만 여기에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정치인들이 있어서 이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말 동안 주요 경합지역에서는 전 현직 대통령이 총동원돼 치열한 막판 선거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이미 조기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의 신규 고용 건수가 전망치보다 소폭 높게 집계된 가운데 실업률은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8일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중간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선거전이 아주 뜨거웠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간선거를 통해 상하 양원을 어느 당이 장악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후보들이 막판 유세전에 몰아붙였습니다. 자, 주요 격전지에서는 전현직 대통령까지 총출동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대라고 강조하며 민주당 후보들이 지지해 줄 것으로 했고요.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재선에 도전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지원 유세 현장을 따라가 볼까요? 바이든 대통령 어느 지역에 갔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뉴욕을 찾았습니다. 사라 로런스 대학에서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번 중간선거에는 말 그대로 투표용지, 민주주의가 투표용지에 올랐다라고 강조하면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 뭐 최대 경합주도 찾았네요.
예, 뉴욕 방문에 앞서 5일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했는데요. 자, 어느 당이든 다수당이 되려면 이 펜실베니아주를 가져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공화당 소속인 패투미 상원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되는 자리를 채우기 때문인데요. 자, 공화당 후보로는 TV 토크쇼 닥터 오즈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의사 출신 메멧 오즈 후보가 나섰고요. 민주당 후보로는 존 패터먼 부지사가 나와서 상원의원 자리를 두고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패터먼 후보와 조시 샤피로 민주당 주지사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지원 유세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대표는 이날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를 형성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형성할 힘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미국에 대한 두 개의 매우 다른 비전 사이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만약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사회보장 혜택을 위태롭게 할 것이고 처방 약값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최근의 법안을 철회할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가 이뤄낸 모든 것을 없애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날 민주당 지원 유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반기는 인물도 함께했네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동참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제가 표결에 붙여지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를 되풀이했습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지난주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 씨가 이 자택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혐오를 조장하는 수사법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정치적 반대자를 악마로 만드는 이런 습관은 위험한 환경을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진짜 펜실베니아주가 격전지 중에 격전지인가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날 펜실베니아주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녀간 곳과 가까운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남동부의 러트로브를 방문했습니다.
네.
자, 이곳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오즈 후보와 이 더그 마스트리아노 공화당 주지사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을까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파괴를 멈추고 아메리칸 드림을 구하고 싶다면 오는 화요일 대대적으로 공화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들이 같은 지역에서 또 뭐 전혀 다른 이유를 내세우면서 유권자 지지를 호소했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는 사기이고 자신이 대선 승자라는 사실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바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2024년 차기 대선과 관련해 우리는 아름다운 집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다시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인 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도 재선 도전 출마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나는 아마도 다시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기다려봐라 라고 네.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화당 내 경선에서 경쟁자로 꼽히는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 연단에 설치된 화면에 이 차기 공화당 대선 주주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띄우며 나는 71%, 드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10%라며 자신이 더 강력한 대선 주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최대 경합 지역인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인 패터먼 후보가 압도적인 선두를 지켰는데요.
예.
지금은 패터먼 후보와 오즈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에는 패터먼 의원의 개인적인 상황이 좀 맞물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이요?
예, 패터먼 후보가 올해 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선거 일정을 축소해야 했고요. 지난달 TV 토론에 많이 회복된 모습으로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지율 변화가 이 후보의 건강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예.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인플레이션이나 범죄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낙태에 대한 우려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평가입니다. 또 다른 경합주인 조지아주와 네바다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감지되는데요. 이 상원 경선에서 크게 앞서던 민주당 후보들이 최근 몇 주 들어 지지율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네. 자, 전체적인 중간선거 결과 예측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하고 상원은 가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CNN 방송은 공화당의 경우 총 435석의 하원 의석에서 다수당이 필요한 218명에 조금 못 미치는 216명의 후보가 앞서고 있고 민주당은 199석에서 앞서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나머지 20석은 승리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박빙이라고 합니다.
네.
또 정치 여론 조사 사이트인 538에 따르면 공화당이 상원에서 승리할 확률은 55%고요. 하원에서 승리할 확률은 84%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중간선거 소식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중간선거에서 이번에 조기 투표율이 아주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선거 예측 단계 단체인 US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6일 기준으로 3,9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조기 현장 투표 또는 우편으로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3,900만 명이요? 네. 이 수치가 그러면 다른 선거 때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중간 평가 계획이었던 지난 2014년 중간선거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간 평가였던 2018년 중간선거 때의 전체 사전 투표수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투표라는 게 공식 선거 당일에 투표소 현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하는 거죠, 선거
그렇습니다.
방식.
예. 자, 미국에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선거 당일에 현장 투표가 있고요.
예.
사전 투표 방식으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재한 후 다시 우편으로 보내거나 드롭박스라고 부르는 수거함에 넣는 우편 투표, 그리고 선거일 전 지정된 기간 투표소에 가서 직접 하는 조기 현장 투표가 있습니다.
네, 자, 2020년 대선 이후에 이 조기 투표 방식에도 변화가 좀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미국에서는 조기 투표가 크게 확산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도널드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우편 투표가 안전하지 않고 부정 투표 위험도 높다며 일부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우편 투표를 까다롭게 바꾸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조기 투표는 뭐 유권자들 사이에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투표가 이제 미국의 어떤 투표 문화로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사전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41%까지 증가했는데요. 지난 2010년에 그 비율이 2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8년 새 조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아주 급증한 셈입니다.
예.
자, 이번 중간선거의 경우 아직 투표를 접수 중인 곳들도 있는 만큼 이번 중간선거에서 조기 투표율은 역대 중간선거 최대 기록을 깰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표율이 좀 대통령 선거에는 더 높은 편인데요.
예.
조기 투표율에 또 참여하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1억 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예.
2016년 대선의 뭐 배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조기 투표율이 특히 높은 지역이 있습니까?
네, 미 남부 조지아주의 조기 투표율이 높습니다. 이 조지아주는 최대 경합지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조지아주에서는 특히 흑인 유권자의 참여율이 높아서요. 지난 2018년 중간선거 때보다 13만 명이 넘는 흑인 유권자가 이미 조기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8일 중간선거 치르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예, 선거 관계자들은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 상원선거 같이 이렇게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지역의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선거 후에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고용 지표 발표됐습니다.
예, 미 노동부는 4일 발표해서 지난 10월에 비농업 부분에서의 신규 고용 건수가 26만 1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9월의 수정치보다는 약 5만 건 적지만 다우존스가 전망한 20만 5천 건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치는 그러니까 10월의 신규 고용 건수가 다른 때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월 평균 신규 고용 건수인 18만 3천 건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예, CNN 방송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이것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보죠. 어느 부문에서 이 신규 고용이 많이 이루어진 겁니까?
예, 산업 전반적으로 고용이 많았습니다. 자, 우선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 5만 3천 건으로 가장 많은 고용이 이루어졌고요. 레저 및 접객업에서 3만 5천 건, 제조 분야에서 3만 2천 건, 그리고 도매업 부분에서 약 1만 5천 건의 신규 고용이 있었습니다.
예, 이날 실업률도 같이 나왔네요.
예, 실업률은 3.7%로 집계됐습니다. 앞선 9월보다 0.2%포인트 오른 건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 나온 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실직자 한 명당 1.9개, 그러니까 약 2개 일자리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낮다는 것,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한데요. 자,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접목해 봤을 때는 이것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연준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자, 연준은 과열된 노동시장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네.
연준은 지난 2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는데요. 자,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노동시장 상황이 과열돼 있다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강한 시장에선 사업장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압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임금 상승률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의 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파월 의장이 말한 임금 상승률, 지난 10월은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예, 10월 근로자들의 평균 시급은 $32.58로 앞선 달보다 0.4% 올랐습니다.
예.
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4.7%가 오른 건데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연간 평균 시급 증가율이 3%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자, 이번 고용 관련 자료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마지막 주요 경제 지표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예. 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꼽는 최대 현안 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경제 문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강한 고용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화당이 지적하는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최대 경제 도전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지만 일자리를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중간선거 특집 프로그램입니다. All About 중간선거 김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8일 중간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All About 중간선거 시간입니다. 선거에서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특히 결과가 주목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했는데요. 지난 70여 년간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한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 1996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딱 두 명밖에 없을 정도로 애리조나는 공화당의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통령뿐 아니라 상원의원 두 석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는데요. 마크 켈리 민주당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겁니다. 켈리 후보는 전직 우주비행사 출신으로 애리조나주 투싼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개브리엘 기퍼즈 전 하원의원의 남편이기도 하죠. 켈리 의원은 상원 6년 임기를 두고 이번 중간선거에 다시 나섰는데요. 켈리 의원과 맞붙은 공화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은 블레이크 매스터스 후보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낸 후보가 또 있는데요. 바로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나선 캐리 레이크 후보입니다. 레이크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지역은 미 남부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도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졌지만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며 지난 1992년 클린턴 대통령 이후 처음 민주당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다수당 위치를 결정지은 곳도 바로 조지아주입니다. 2021년 1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두 석을 추가함에 따라 연방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석씩 양분하게 됐죠.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와 라파엘 워넉 후보는 공화당 현역 후보들을 누르고 상원 입성에 성공했는데요. 당시 워넉 후보는 보궐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다시 6년 임기에 도전하고요. 유명 미식축구 선수 출신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허셜 워커 후보와 상원의원 자리를 두고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미 북동부의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경합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 차례씩 방문하며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내리 6번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하던 관례를 깨고 펜실베니아주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2020년 대선에선 다시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어느 당이든 다수당이 되려면 펜실베니아주를 가져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공화당 소속인 패투미 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되는 자리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후보로는 TV 토크쇼 닥터 오즈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의사 출신 메멧 오즈 후보가 나섰고요. 민주당 후보로는 존 페터먼 부지사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9월까지만 해도 페터먼 후보가 큰 차로 앞섰지만 지금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올라바웃 중간선거 김지훈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큰 인명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할로윈을 앞두고 모인 인파가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156명이 숨지고 200명 가까이가 다친 사고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순서 헬로우 서울. 오늘은 이태원 압사사고 이후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 한번 떠보세요. 자, 검정색 티 입으신 남성분 119 신고해 주시고 갈색 코트 입으신 여성분 자동심장 충격기 요청 부탁드립니다. 자,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조금 비정상적이라고 느껴지신다면 가슴 압박으로 바로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이곳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응급조치인데요. 이태원 압사사고 이후 이 심폐소생술 교육과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CPR은 심장이 멈췄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인데요. 그 자세한 얘기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노신규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심폐소생술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심장이 멈춰서 쓰러진 사람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을 압박해서 심장과 폐를 소생시키는 것이 심폐소생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심폐소생술의 응급처치법의 제1번의 원칙은 뇌에 혈액 공급을 시켜서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넣어줘서 뇌사를 방지하는 것이 1번이고 심폐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2번이 되겠습니다. 뇌가 죽고 난 후에 심장이 다시 뛰어서 생명에는 문제가 없는 이 상태를 뇌사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 멈추고 나서 4분 이내에 인공적으로 흉곽을 압박해서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서 뇌사를 방지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하고 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슴에 압박이 가해지면 숨을 쉬지 못해 질식사하는데요. 이 압박으로 심정지가 왔을 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은 불과 3, 4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골든타임 때 심폐소생술 시기를 놓치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4분이 지나버리면 우리의 뇌 조직이 뇌의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손상이 입어요. 만약에 6분이 지나버리면 뇌의 중간 부분까지도 손상을 받고 심장이 멈추고 나서 뇌의 혈액 공급이 10분 정도가 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완연하게 괴사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 뇌사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심정지 상황에서 뇌에다가 혈액 공급을 한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노신규 대표는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그 즉시 호흡과 의식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을 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이분이 정말로 심정지에 빠졌는지를 빨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쓰러진 환자의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의식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식이 없으면 신속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 요청을 하고 또 다른 분에게 재소등기 요청을 해서 다른 분들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보통 성인의 기준으로 4초에 한 번씩 숨을 쉬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심정지에 빠지면 심정지 호흡이라고 해서 몹시 불규칙하거나 헐떡이는 현상이 있어요. 심정지로 사람이 쓰러졌는데 몹시 헐떡헐떡하거나 불규칙한 호흡 양태를 보고서 심정지가 아니구나, 어디 몸이 좀 불편하시구나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4초에 한 번씩 호흡을 하지 않는 이런 형태는 다 심정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먼저 가슴 중앙에 한쪽 손꿈치를 대고 다른 한 손을 그 위에 포개 깍지를 끼고요. 성인의 경우 5cm 깊이로 들어가도록 힘을 줘 압박해야 하는데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야 합니다. 심장에 가득 찬 혈액이 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노신규 대표는 가슴 압박만으로 이 심장의 활력이 돌아오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면서 이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이태원 압사사고가 발생한 후 이 교육을 희망하는 한국 시민이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국민들이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무려 한 10배 이상, 심지어 첫날은 거의 50만 명이 사이트를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거 좀 알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확연하게 달라졌죠.
또한 심정지 환자의 발생 장소를 보면 약 38%가 가정, 그리고 30%는 직장입니다. 직장과 주거시설에서 주로 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신규 대표는 가족 단위로 교육을 받는 것이 좋고 또 직장에서의 교육도 중요하다라고 말했고요. 아무래도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19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6분 30초가 걸립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상황일 때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출근 시간이거나 러시아워 때는 더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심정지 상황에서는 이 4분 안에 뇌에 혈액 공급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19는 6분 30초에 오니까 심정지에서 119는 바로 나다. 우리 국민 모두가 119다. 이런 생각의 마음을 갖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두고 또 익혀두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심폐소생술연락위원회에서는 5년마다 심폐소생술 매뉴얼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달라진 심폐소생술 매뉴얼을 알아두는 것과 또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이론과 술기를 병행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심폐소생술 매뉴얼과 지금의 심폐소생술은 좀 확연히 달라졌어요. 2015년도에는 일반적인 심정지에서는 인공호흡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매뉴얼이 바뀌었고 2020년도에는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였을 때 하임리법이라는 응급처치의 선행에서 등을 다섯 번 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듯 그 이전의 심폐소생술 매뉴얼과 달라져 있기 때문에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이때 아주 반복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술기를 익혀놓지 않으면 몹시 당황해서 또 사람이 쓰러진 이 자체가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의 김유희 강사와 원재훈 강사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 구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구조자에 비해서 구조자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언론을 알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심폐소생술에 조금 더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가슴 압박도 해주시고 인공호흡도 병행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남자분들 대부분은 군대에서 분명히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배웠다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걷게 나가면서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해 계시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주시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가 이 한국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배워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훈련소 가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배웠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고 지금 뭐 TV나 라디오에서도 현재 많이 그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안전 대비를 항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CPR을 배웠다 해도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그냥 뭐 단순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어떤 한 분을 특정해서 지목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젊은 청춘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했겠구나 싶어서 CPR을 한번 배워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끝으로 노신규 대표는 응급 상황에서 이 심폐소생술을 망설이는 한국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119가 도착하면 이미 사람은 기사망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심정지에서는 현장에서 최초로 발견하는 바로 당신, 바로 우리가 119다라고 해서 내가 서툴게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당신의 자발적인 선행이 중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대단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남성 단수 대명사 he의 소유격은 his, 여성 단수 대명사 she의 소유격은 her. 그럼 성을 모를 땐 어떻게 할까요? 대어를 쓰시면 됩니다. T-H-E-I-R, there.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o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this morning.
Are you okay?
Of course I'm okay, silly. Look what I found. Someone left his wallet on the train, but there's no ID, so I don't know who to return it to.
Well, Kaveh, how do you know if the owner is a he? It could belong to a woman.
Okay, fine. Someone left his or her wallet on the train. You wo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은 믿지 못할 겁니다.
Are you okay?
괜찮아요?
Of course I'm okay, silly.
물론이죠. 순진하군요. Of course I'm okay, silly. 이 silly, S-I-L-L-Y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란 뜻으로 단어 자체는 별로 좋은 뜻은 아닌데 친한 사이에 쓰는 정감이 담긴 귀여운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행동이 귀엽게 느껴질 때 silly라고 표현합니다. Of course I'm okay, silly. 물론 나는 괜찮죠.
Look what I found. Someone left his wallet on the train. But there's no ID, so I don't know who to return it to.
내가 찾은 거 봐요. 어떤 사람이 그의 지갑을 기차에 놓고 내렸어요. 그런데 신분증이 없어서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몰라요.
How do you know if the owner is a he? It could belong to a woman.
주인이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자 것일 수도 있어요.
Okay, fine. Someone left his or her wallet on the train.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의 혹은 그녀의 지갑을 기차에 놓고 내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처럼 남성에 대해서 말하는지 여성에 관한 얘기인지 확실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과거엔 무조건 he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his라고 할 경우 여성을 배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his or her, 그의, 그녀의 이것을 모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성별에 관계없이 말하기 위해서 their, T-H-E-I-R, their를 사용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Everyone has his own opinion. Everyone has his or her own opinion. Everyone has their own opinion.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his, 그의 의견. 두 번째 문장은 his or her, 그의, 그녀의. 세 번째 문장은 their, 그들의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everyone, 모든 사람이란 단어는 단수인데 their이란 단어는 복수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런데 문법은 언제나 바뀝니다. 최근에는 많은 출판물들이 their, they, them 이런 것을 단수 대명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veryone has their own opinion 해도 문법적으로 맞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거죠. 다른 문장도 들어보겠습니다.
I was reading the news recently and saw a strange story. It was about a jewel thief. This thief always leaves a business card at the scene of the crime. Here is what the story said.
The thief left their business card at the crime scene.
I was reading the news recently and saw a strange story. It was about a jewel thief.
저는 최근 뉴스를 읽다가 이상한 기사를 봤습니다. 보석 도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This thief always leaves a business card at the scene of the crime. Here is what the story said.
이 도둑은 범행 현장에 언제나 명함을 남겨둡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The thief left their business card at the crime scene.
그 도둑은 범행 현장에 자신의 명함을 남겼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the thief, 도둑은 한 명인데 복수 대명사 they의 소유격 their business card, 그들의 명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둑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별을 모르기 때문에 their이라고 쓴 겁니다. The thief left his or her business card at the crime scene. 그 도둑이 그의 혹은 그녀의 명함을 범행 현장에 뒀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their를 사용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VOA 매일 영어. 오늘은 어떤 사람의 성을 모를 때 사용하는 대명사 their.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